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 국가 IS가 미국인 기자 참수 영상을 공개하면서 요즘 미국에서는 군사 개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라크 정책에 대한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는 미국인 기자 폴리를 참수하는 4분가량의 동영상에서 미국 정부의 다음 태도에 따라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의 처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이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270여 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위축된 수니파 과격 세력이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반출한 화학 무기를 모두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불거진 소요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재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연합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례 방어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지난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훈련에 대해 군사적 도발 행위라며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전망대는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뭔가요?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은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입니다. 미한 연합사령부는 UFG 연습이 다른 모든 연합연습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영내 방어와 대비태세 향상을 위해 계획됐고 이번 연습도 수개월에 걸쳐 계획된 것으로 최근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측에 UFG 연습 일정과 훈련 성격 등을 통보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훈련 기간은 지난 18일 시작돼서 오는 2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여 명이 참가하고요.
네.
한국군은 군단과 함대 사령부, 비행단급 이상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비롯해서 제3국에서도 참관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확인, 감독하는 기관인데요. 위원국인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이 이번 훈련을 참관합니다. 이와 함께 유엔군 사령부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콜롬비아와 덴마크 등 10개국에서도 참관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이번 UFG 연습에 유엔사에 참여한 10개국이 참여하며 그들의 동참은 동반자 의식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연례적인 미한 연합 방위 훈련에 대해서 북한 관계 당국들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지난 17일에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었습니다. UFG 훈련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면서 선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성명을 시작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 외무성 등이 잇따라 선제 타격 가능성 등을 내비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UFG 연습이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핵전쟁 선전포고라며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네.
UFG에 대처하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예측할 수 없는 높은 단계에서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당국이 비난했다는 맞춤형 억제 전략,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나요?
맞춤형 억제 전략의 개념은 지난해 10월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당시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합의한 군사 대응 전략입니다.
네.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과 사용 임박 그리고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서 군사 외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대응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맞춤형 억제 전략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미한 동맹의 실효적인 대북 억제 효과와 함께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한국민들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춤형 억제 전략은 방위적인 개념이라는 설명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미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는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정이 돼 있고 대부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며 또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 북한의 관계 당국들이 잇따라 비난을 하는 가운데도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네. 예,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지난 19일 민족대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5주기를 앞두고 조화와 조전을 보낸 사실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한 일화 등을 소개했습니다.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이 대남 위협을 극대화할 때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지금까지의 논조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속내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시작된 미한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주요 내용과 북한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환경과 민생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력사업을 북한에 제안했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그 같은 언급을 한 게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한국 측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날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한국 측이 지난 19일에 열자고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보다 하루 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날짜를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달 말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이 마무리된 뒤 고위급 접촉 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 정부는 또 남북 경협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을 밝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네. 사업들이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우선 개성에서 평양 사이 고속도로와 개성에서 신의주 사이 철도 보수 사업을 검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북한의 수산업 지원 그리고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한국통일부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에서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5.24 북한 제재 조치를 뭐 해제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런 방침들이 이 5.24 북한 제재 조치의 해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여건이 마련되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일째 한국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북한 제재 조치를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지만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남북 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파견하겠다던 선수단 규모가 축소됐어요?
네,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 150명과 임원 등 선수단 273명이 참여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측에 밝힌 것보다 80여 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2일 북한 측이 조투첨과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올림픽위원회 손광호 부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한국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결렬을 선언해서 중단된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는 어떻게 하기로 대안이 마련됐습니까?
네,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김우도 대변인은 북한 측이 앞으로 문서 교환 방식으로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해왔고
네.
이에 대해서 한국 측은 북한 측의 제안을 수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측의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북한 체육계 인사들이 인천을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열린 조추첨식에 양성호 조선체육대학 부장을 비롯해 김세만 조선체조협회 사무총장, 옹일남 북한축구협회 총장 등 북한 대표단 8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추첨 과정에서 전산 입력의 실수로 대형 화면에 북한 대신 한국이 올라가자 북한 대표단이 이를 수정하라고 지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대표단은 조편성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남측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대표팀의 남녀 축구 조편성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북한 여자 축구는 C조에서 베트남, 홍콩과 경쟁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 남자 축구는 중국, 파키스탄과 함께 F조에 편성됐습니다.
북한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뒀나요?
네,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 것은 지난 74년 테헤란 대회였습니다. 역도와 사격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북한은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금메달 15개를 따내서 종합 5위를 차지하며 아시아의 스포츠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뒤 북한은 78년 방콕 대회와 82년 뉴델리 대회 그리고 90년 베이징 대회 등에서 세 차례나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98년 방콕 대회 종합 8위와 2002년 부산 대회 종합 9위를 고비로 2006년 도하 대회에서는 16위,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는 12위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의 목표는 아마도 10위권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 1차 목표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대표팀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 속에서 출전하는 대회이니만큼 최근 각 종목에서 거둔 성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서 올림픽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남녀 역도와 여자 유도, 남자 레슬링에서 거둔 성적들인데요.
네.
이 밖에도 기계체조의 이세광은 한국의 체조 스타 양학선과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또 2013년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한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은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초 함께 듣겠습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입소리도 느끼네.
3 more people, Elon Musk, Ryan Seacrest, and Chris Anderson of TED, consider yourself challenged. You have 24 hours. Good luck.
Voice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 이 말을 마친 뒤 느닷없는 얼음물 세례를 맞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양동이에 가득 담아놓은 차가운 얼음물을 말이죠. 지난주 미국과 전 세계에서는 빌 게이츠가 유튜브에 올린 바로 이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영어로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한국말로 옮기면 얼음물 맞기 도전에 동참하는 동영상이었는데요. 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스스로 얼음물을 뒤집어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음물을 맞은 이유는 루게릭병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루게릭이라는 병명은 이 병에 걸렸던 미국 야구선수 루게릭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전문 용어로는 근위측성 측색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뇌와 척수의 운동세포가 파괴되면서 온몸의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호흡장애까지 이르면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당대 최고의 야구선수였던 루게릭도 이 병에 걸린 뒤 3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음을 맞게 도전은 루게릭병 환자 돕기에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뒤 3명을 지목합니다. 그럼 지목받은 사람은 똑같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루게릭병 환자 기금에 성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유명 인사들이 인터넷에 얼음물 맞기에 도전한 영상을 올리면서 뜻깊은 도전은 더욱 빠르게 그리고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음물도 맞고 성금도 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올해 만 58살인 빌 게이츠는 미국 최고의 부자이자 최고의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합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워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은퇴한 후에는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 열심히 자선사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8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재산의 95%를 기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 이외에도 많은 유명 인사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얼음물 맞게 도전했는데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그중 한 명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얼음물 맞기는 사양하고 성금만 냈습니다. 화제물, 오늘은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 쓴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김근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매우 끔찍한 동영상이 충격을 줬습니다. 이슬람 과격 세력이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제임스 폴리라는 미국인 기자가 참수되는 잔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
이슬람 과격 세력의 잔악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폴리 기자를 살해한 건 최근에 시리아 또 이라크 북부 일부를 장악하고 순위파 극단주의 국가 수립을 선포한 바로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영어로는 IS, 뭐 ISIL. ISIS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들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점점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이 영상을 미국의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죠. 유튜브 사이트에 올린 게 지난 19일이었는데요. 이들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폴리 기자를 살해한다면서 만약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 또 다른 미국인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까지 들어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북부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을 승인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의 과격 세력이 이라크 북부에서도 세력을 확대하고 또 그러면서 주요한 기반 시설인 모술댐을 장악했고요. 또 미국 공관이 있는 이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까지 위협하자 공습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었죠.
네.
동영상에 들어있는 장면이 바로 이 당시 공습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군 항공기에서 촬영한 공습 영상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 검은 복면을 한 괴한이 제임스 폴리 기자와 함께 등장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네.
이어서 또 다른 미국인 기자인 스티븐 스트로프 기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군이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 소트로프 기자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영상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긴급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는 물론 이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슬람
네네.
국가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죠.
이 ISIL이라는 네.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의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종교 세력이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한 테러 세력일 뿐이다. 이렇게
네.
규탄을 하고 있고요.
네.
이슬람 종교 어디에도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려는 가르침은 없다는 겁니다.
네.
또 미국은 절대로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이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는 사라질 것이고 결국엔 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의 이 동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에도요. 이라크 북부에서 이들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14차례의 공습으로 이슬람 국가의 전투 차량과 무기들을 파괴했다고 바로 다음 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공습을 단행을 했는데 그동안 벌인 공습으로 어떤 뭐 진전이 있습니까? 이라크 상황에?
지난 21일 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이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이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테러 세력 이슬람 국가의 이 세력 확장을 일시적으로는 막았지만 미군의 이런 개입만으로 이들의 위협을 중동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댐프시 합참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공습 횟수까지 밝히고 있는데
예.
지난 21일 기준으로 미군이 이라크 북부에서 이 이라크 이슬람 국가라는 이 단체의 목표물에 대해서 총 90여 회의 공습을 가했고요.
네.
또 60회의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의 이라크전 개입에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거 이라크전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네.
공습 초기에는 이 걸프만의 미국 항공모함에 있는 FA-18 전투기, 또 무인기만 동원됐지만 나중에 모술댐 주변을 공습할 때는 이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 폭격기도 작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미군이 이렇게 공중에서 지원을 하면서 쿠르드 자치정부 군부대가 모술댐을 비롯해서 이슬람 국가에 빼앗겼던 지역들을 다시 탈환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근본적인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미군의 개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이라크의 정치적인 상황이 나아져야 이런 급진주의적인 과격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헤이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부가 구성되고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급진주의적인 세력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다시 살해된 미국인 기자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미국 특수부대가 이 기자를 구출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동영상이 공개된 후에나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 백악관 모두 구출 작전을 벌였던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폴리 기자를 구출하지 못했고 폴리 기자는 잔인하게 살해된 거죠.
네, 왜 구출하지 못했습니까?
미국이 폴리 기자를 비롯해서 미국인 인질이 잡혀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하고요.
네.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결론적으로는 폴리 기자가 그곳에 없었다고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폴리 기자가 지난 2012년에 시리아에서 실종됐습니다.
네, 2년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는 이 시리아, 또 이라크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세력을 키웠고 이제 이라크 북부에서까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폴리 기자가 시리아 모처에 억류되어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확보를 한 거죠.
네.
또 매우 신빙성 있는 정보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구출 작전에 나섰는데
네.
이 구출 작전을 벌인 시점도 지난 초여름이라고 하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네.
이 구출 작전에는 무인기, 또 특수부대원 수십 명, 또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헬리콥터와 수송기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 테러부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요.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여러 명을 사살했는데 문제는 폴리 기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고 그래서 그대로 철수하고 만 겁니다.
네, 미국 언론에서는 폴리 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제들의 인터뷰 내용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가슴 아픈 장면이죠. 아들과 형제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국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증언 중에도 어머니의 이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은 시리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다가 숨진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큰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이 폴리 기자가 올해 40살이라고 합니다. 중동 분쟁을 전문적으로 취재해 왔는데 특히
네.
앞서 리비아에서도 인질로 붙잡혔다가 한 달 반 만에 풀려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인질로 붙잡혔고 결국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해서
네.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참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인질로 붙잡힌 경험이 있으면 다시 또 이런 분쟁 지역에 돌아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폴리 기자가 남긴 말들을 보면 중동에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 또 중동의 그런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게 기자로서 자신의 소임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동영상 사건이 미국의 이라크 사태 개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 테러 세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이라크에 대한 제한적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위파 과격 세력 이슬람 국가의 이 잔인한 모습이 드러나고
네.
그만큼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프랑스는 안보리에서 각국이 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동영상에서 폴리 기자를 살해한 그 검은 복면의 괴한이 영국식
네.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또 자국민이 이 테러에 가담한 게 아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미 일부 영국 언론들은 이 범인이 그동안 서방의 인질들을 관리해온 존이라는 남성이다. 또 이미 이 존에 대해서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프리랜스 기자 제임스 폴리가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참수된 사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시리아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반출한 화학무기를 모두 해체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내전 중인 시리아의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리아에서 반출한 모든 화학무기의 해체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리아 화학 무기를 폐기하게 된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시리아에서 지금 몇 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9월에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1,000명, 뭐 많게는 더 많은 숫자, 뭐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죠. 미국은 조사 끝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이 미국 자체적으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비롯한 군사 개입을 검토했고요.
네.
그러자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가 중재에 나섰고, 결국 시리아는 군사 개입을 피하는 대신에 모든 기존의 화학 무기를 폐기하고 생산 시설도 파괴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네, 이 시리아 화학 무기가 폐기가 됐는데 이 반출과 해체 작업까지 여러 달이 걸렸나요?
네, 사실 뭐 화학 무기가 아직 폐기된 건 아니고요.
네.
해체 작업까지만 지금 종료가 된 건데요.
그렇군요.
시리아 정부가 화학 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후에 유엔 산하 화학 무기 금지 기구가 현장에서 화학 무기 또 시리아의 생산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조사가 여러 차례 지연이 됐고요. 결국은 지난 6월에야 시리아 정부가 신고한 화학 무기의 전량의 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여기서 화학 무기를 어떻게 해체할지, 또 어디에 해체할지, 또 해체가 나온 폐기물은 어디에 버리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도 이제 시리아에서 나온 이 위험한 화학 무기를 받으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그렇겠죠.
결국은 받아줄 곳이 없자 미군이 지중해 위에 이 공해상에서 해체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화학 무기를 해상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해체한 건 이번이 네. 처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양이라고 하셨는데 양이 얼마나 되나요?
모두 600톤에 달하는데요.
네.
사린가스라는 이 화학 무기 가스 공격이 있죠.
네.
이 공격을 할 때 쓰이는 화학 물질이 580톤으로 대부분이었고요.
예.
또 겨자가스 공격에 쓰이는 화학 물질 20톤, 이렇게 해서 600톤 정도였습니다.
그런 화학 물질들은 어떻게 해체가 되나요?
이번 화학 무기 해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군의 수송함 MV 케이프 레이호가 동원이 됐습니다. 길이 200m에 달하는 큰 수송함인데요. 특히 이번 작업을 위해서 이동식 가수분해 장치를 배에 설치했는데, 왜냐하면 이 가수분해 방법으로 화학 무기를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가수라는 게 물을 더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네.
이 화학 무기에다가 물, 또 특별한 이제 중화제를 더해서 이 화학 무기의 독성을 낮추는데, 이렇게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 이 치명적인 화학 무기가 이 좀 독성이 높은 산업 폐기물 정도로 이 독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산업적인 차원의 여과 과정을 거쳐서 독성을 더 낮추고 결국은 이제 화학 무기를 해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해체 물질은 모두 다 바다에 버리게 되나요?
아닙니다. 화학 무기를 해체하고 나온 물질은 지금 케이프 레이호에 계속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핀란드와 독일에서 일반 산업 폐기물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폐기됩니다.
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이 시리아의 모든 화학 무기를 반출 폐기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요, 지난 18일 성명에서 시리아의 화학 무기를 폐기해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더 이상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네.
또 앞으로도 시리아 국민에 대한 학살 행위를 멈추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더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제사회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이런 이 큰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리아의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요, 시리아가 남아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약속대로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네.
또 사실은 시리아 정부가 유엔에 신고한 화학무기의 양과 시리아가 그동안 뭐 수입했던 원료의 양, 생산했던 원료의 양 사이에 지금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유엔의 내전 사망자 집계 발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유엔이 몇 달 만에 시리아 내전 사망자 집계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망자 집계를 위한 그 자료들이 부정확하다면서 집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난 22일에 몇 달 만에 집계가 나왔는데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9만 1,000명에 달합니다. 유엔이 지난해 7월에 시리아 내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이제 밝혔었는데
네.
1년여 만에 9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내전으로 더 희생된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엔의 이번 발표는요, 시리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집계 또 시리아 정부가 아닌 시리아 인권과 측소 같은 다른 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집계 통계들을 다 합쳐서 집계한 겁니다.
네.
그런데 유엔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요. 이번에 19만 1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긴 했지만
네.
사실은 집계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5만 명이 빠졌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초기에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 민간단체들이 이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누락됐을 수 있다. 따라서 19만 1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시리아 내전으로 희생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유엔이 발표한 숫자만 놓고 봐도 지난 1년간 사망자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늘어났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네.
내전이 장기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네.
교전 지역이 늘어났다는 거죠. 더 많은
네.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앞서 이 제임스 폴리 기자가 살해된 사건을 언급했던 이 이슬람 국가라는 이 순위파 과격 세력이
네.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은 시리아에서 더 많은 지역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시리아 정부군은 물론이고요. 애초에는 같이 협력을 했던 시리아 반군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사망자가 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새로 집계된 사망자 중에 사실은 지난 1년 이전에 사망했지만 뒤늦게 이제 통계에 잡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망자 중에 여성과 어린이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남성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숫자의 여성과 어린이도 희생이 됐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이번에 집계된 19만 1000명 중에 85%가 남성, 9%가 여성, 나머지는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였고요. 안타깝게도 어린이 사망자도 8,800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나비 필레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망자 집계를 발표하면서요. 필레 대표는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무장 충돌이 발생하면서 시리아 내전, 또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겪는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무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시리아의 살인자 또 파괴자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계속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상황에서 필레이 대표는 국제사회가 시리아 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3년 후에 걸친 시리아 내전 사태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퍼거슨이라는 작은 시에서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숨지면서 소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흑인 청년이 숨진 직후에는 뭐 폭력과 약탈 이런 소요 사태로 번지면서
네.
시위 상황이 계속 악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열흘 가까이 퍼거슨시에서는 밤마다 폭력 시위가 이어졌고요.
네.
거리에서는 뭐 화염병, 최루탄이 날아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흔치 않죠.
그렇습니다.
또 가게들이 습격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 폭력 시위 가담자들이 매일 수십 명 단위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네.
20일부터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위 현장에 최루탄이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고 폭력 행위 때문에 체포된 사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주리 주정부도요, 앞서서는 이 퍼거슨시의 치안과 질서를 위해서 주 방위군까지 투입을 했었는데
네.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주 방위군은 철수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시위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는 어떤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네.
시위가 진정 기미를 보인 건 에릭 홀더 미 연방 법무장관이 직접 퍼거슨시를 방문한 이 20일부터입니다.
네.
홀더 장관도 흑인입니다.
네네.
그런데 홀더 장관은 자신도 흑인으로서 이 미국 사회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대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요.
네.
또 직접 숨진 흑인 청년 이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을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네.
또 각계 인사들을 만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홀더 장관의 이런 행보가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또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총격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이 총격에 맞춰서 사망한 흑인은 이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8살의 이제 흑인 청년입니다.
네.
체구는 굉장히 큰 청년이었는데요.
네.
백인 경찰 대런 윌슨의 총에 맞은 게 지난 9일입니다. 이 브라운은 대학 진학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었고요.
예.
친구와 함께 할머니의 집에 가다가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윌슨 경찰관은 주변에서 강도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출동한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총격이 벌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경찰의 초기 발표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목격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미국 여러 방송에 이제 제각각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경찰의 초기 발표는 어땠냐. 이 브라운 일행과 함께 윌슨 경찰관에게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사했고 네. 무기까지 빼앗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슨 경찰관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총을 발사했다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목격자들의 주장은 전혀 다른데요. 브라운이 손을 든다는 것은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기가 없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저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윌슨 경찰관이 총을 발사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뭐 경찰의 주장과 비슷하게 브라운이 윌슨 경찰관에게 달려들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네.
이 여러 가지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또 한편 가족들의 요청으로 실시한 2차 부검에서는 브라운이 최소한 6발 이상의 총탄에 맞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과잉 진압을 결국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뭐 진상을 밝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에서는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목격자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대배심에서 윌슨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으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또 사태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어려운 이 조사 과정의 난항이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오바마 정부의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지난주에 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이 오바마 정부의 대응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지금 많습니다.
네.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건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흑인 응답자들 사이에 더 많이 이제 이 사건으로 분노했던 흑인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처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보다 뭐 3배 가까이 높았는데
그렇군요.
이런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있고 또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흑인인 에릭 폴더 법무장관을 급파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잘한 일로 또 흑인 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